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프란츠 카프카 전집 1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침대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한 채 이 같은 것을 급히 생각하고 났을 때 그때 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켰다. 침대 머리 쪽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하고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갈 거니? 마냥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자기의 대답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대답 소리는 틀림없이 자기 목소리였는데 거기엔 저음 같기도 한 어떤 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찍찍거리는 소리는 하고 있는 말을 다만 처음 순간만 명료하게 할 뿐 그 여운은 분명치 않아서 상대방이 똑바로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충분한 대답을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 그쳤다. 나무로 된 문이 막고 있어서 그레고르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 대답에 안심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짤막한 대화 소리 때문에 집안의 다른 식구들도 뜻밖의 그레고르가 아직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쪽 옆문을 아버지가 두드렸다. 그건 약한 소리였지만 주먹으로 두드린 것이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잠시 뒤에 묵직한 소리로 다시 한번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다른 쪽 옆문에서는 여동생이 탄식하듯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빠 아프세요? 뭐 필요한 것 있으세요?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서 대답했다. 다 됐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발음을 하고 단어마다의 긴 간격을 두어 자기 음성에서 수상한 것이 없도록 애썼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동생은 소곤거렸다. 오빠, 문을 열어봐요, 제발.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여행 때나 집에서나 밤에 문을 잠그는 습관을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우선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맨 먼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일은 그때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도 알고 있듯이 침대 속에서는 생각을 해봤자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 누워 생긴 것 같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다가도 나중에 일어나 보면 그것이 순전히 착각에 불과하던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을 그는 상기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것도 서서히 없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목소리가 변한 것은 외판사원의 직업병이라 할 독감의 징조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이불을 벗어던지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몸을 좀 부풀게 하니 저절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 동작부터가 힘들었다. 몸이 너무 옆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일어나려면 팔이나 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다리만 많았다. 그 다리들은 끊임없이 멋대로 움직였고 뜻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한 다리를 구부리려고 하면 그 다리가 먼저 펴지는 것이었다. 한 다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신히 해놓아도 그 사이에 다른 다리들이 제멋대로 아프게 요란스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쓸데없이 침대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레고르가 혼잣말을 했다. 우선 그는 자기 몸의 하체를 침대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보지도 않았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반신을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는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마구 앞으로 내밀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침대 기둥의 아랫부분에 모질게 부딪혔다. 그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그는 자기 몸의 하체가 현재 가장 예민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몸의 상처를 침대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웠다. 체구는 넓고 무거웠지만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드디어 머리를 침대 밖에 허공에다 내밀었을 때 그는 그대로 계속 앞으로 나가기가 겁이 났다. 그런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의례 머리를 다치기 십상이니까.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절대로 무분별한 짓을 해선 안 되었다. 그는 차라리 그냥 침대에 있고 싶었다. 그는 아까와 같은 수고를 한 후에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처음 위치에 누워 자기의 다리들이 더욱 화난 듯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다가 그렇게 멋대로 하는 짓을 막을 길이 없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므로 비록 성공률은 지극히 희박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침대를 벗어나는 일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때 그는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가급적 침착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다짐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 눈을 되도록 예리하게 하여 창문 쪽을 쳐다보았는데 불행하게도 좁은 거리의 건너편까지 가리고 있는 안개만 보게 되어 자신감도 위안도 얻지 못했다. 벌써 7시로군. 잠영종이 또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중얼거렸다. 7시인데도 여태껏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구나. 잠시 그는 완전한 정막 속에서 모든 것이 현실적이며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잠자코 가볍게 숨을 쉬면서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중얼거렸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해. 일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때까지 상점에서 누가 오른지도 몰라. 회사는 7시 이전에 문을 여니까. 그래서 그는 몸 전체를 동일한 율동으로 흔들어 침대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썼다. 그런 식으로 침대에서 몸을 떨어뜨릴 경우 떨어지면서 머리를 똑바로 쳐들기만 한다면 머리를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은 단단한 것 같으니까 양탄자 위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떨어질 때 으레 생길 요란한 소리였다. 그런 소리가 나면 문 뒤에 있을 식구들을 놀라게 하진 않더라도 걱정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반쯤 침대 밖으로 나오게 했을 때 새로운 방법의 동작은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장난 같았다. 그저 간헐적으로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되었다.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히 끝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센 사람 두 명만 있어도.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충분할 것 같았다. 그들이 자신의 둥그스름한 등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침대에서 자신을 빼내고 그대로 든 채 몸을 아래로 굽힌 다음 자신이 방바닥 위에서 몸을 뒤칠 때까지 조심스럽게 잡아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그 다음엔 자그마한 다리들이 재구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이 잠겨있는 것도 무시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나을까? 곤경에 빠져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은 그에게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세게 흔들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게다가 그는 곧 최종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온 모양이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굳어졌다. 그런데도 다리는 더욱 요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한순간 조용해졌다. 문을 안 여는데? 하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리며 엉뚱한 희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잠시 후 여느 때처럼 하녀가 확고한 걸음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마디 인사말만으로 그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 몸소 왔던 것이다. 왜 나는 조금만 늦어도 굉장한 의심을 사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신세일까? 직원 모두가 건달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는 아침 한두 시간을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미칠 듯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몸져 눕게 되어 침대를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성실하고 헌신적인 인간은 없단 말인가? 견습사원을 보내 물어보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뭘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면. 지배인이 직접 와서 이 수상한 사건은 오직 지배인만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온 가족에게까지, 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야 한단 말인가? 온전한 결단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흥분에서 그레고르는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렇지만 굉장한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좀 약해졌다. 그리고 등은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를 끌만한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단지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들지 않은 관계로 부딪혔을 뿐이었다. 그는 화가 나고 아파서 머리를 양탄자에 문질렀다. 저 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요. 지배인이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기한테 일어난 일과 흡사한 일이 지배인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거친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이 지배인은 옆방에서 몇 발짝 또박또박 걸으면서 에나멜 구두에서 삐걱삐걱하는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그레고르에게 바깥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동생이 소곤거렸다. 오빠, 지배인이 오셨어요. 알아.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이 알아들을 만큼 큰 소리는 감히 낼 수 없었다. 그레고르.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어째서 네가 새벽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그분께서는 너와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문을 좀 열어라. 그분은 방이 지저분한 것을 용서해 주실 거다. 이때 지배인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잠자씨. 아버지는 계속 문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정말입니다,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기차를 놓칠 리가 없죠. 그 애는 머릿속에 회사 일밖에 없어요. 저녁에도 외출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날 지경이에요. 벌써 일주일째 이곳에 있으면서도 매일 저녁을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기차 시간표를 조사해보죠. 그 애의 유일한 오락이란 실톱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이죠. 예를 들면 2, 3일 동안 작은 액자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방 안에 걸려 있어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배인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들만으로는 그레고르더러 문을 열게 하지 못했어요. 그 앤 너무나 고집이 세거든요. 그 앤 확실히 편치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요. 곧 나갑니다. 그레고르가 천천히 조심스레 말하고 대화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잠자코 있었다. 아주머님, 달리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심하지만 않으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인지 불행인지 몸이 약간 불편한 것은 사업을 고려해서 참고 넘겨야만 하죠. 그럼 지배인님께서 들어가도 되겠느냐? 참을성 없는 아버지가 다시 문에 대고 물었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말했다.